베드로 후서 11번 메시지 신성한 통치 3 본 메시지에서 우리는 베드로 후서 3장에 이르렀습니다. 3장 1절부터 9절에서 우리는 조롱하는 이단적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이 서신에서 우리는 거짓 교사들 뿐 아니라 조롱하는 자들도 봅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은 거짓 교사들 자신이거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조롱하는 이단적인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장 1절부터 9절을 한 구절씩 살펴봅시다. 1절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의도가 성도들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는 것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을 이해하려면 순수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2절에서 베드로는 곧 전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고 계속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들은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며 사도들에 의한 계명은 신약의 내용들, 곧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는 변절 가운데 있는 이단적인 가르침들에 대한 예방접종인 그의 글들을 확증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그의 첫 서신에서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관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모두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 그의 둘째 서신에서 그는 신성한 진리의 빛남에 관해서 다시 둘 다를 언급합니다. 여기 2절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세 번째로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가르침은 성경의 두 부분인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사실 성경 전체를 언급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가 기억나게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들과 신약의 가르침들 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 3절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좋아 행하며 조롱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란 현 시대의 종결기를 가리킵니다. 이 기간은 이른바 사도 시대의 끝부터 시작되었고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났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3절에서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오리라고 말해줍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은 2장 1절에 거짓 교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조롱은 변절의 일부요. 그들의 정욕에 따른 것입니다. 4절에 따르면 이 조롱하는 자들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구약에서 거룩한 선지자들에 의해 조상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조롱하는 자들은 비웃는 투로 그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경멸하는 태도로 그의라는 대명사를 쓴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창조시부터 만물이 변하지 않고 계속되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함. 5절과 6절에서 베드로는 싸워 저지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묵살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여기서 베드로는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관해 구약에 기록된 것을 일부러 묵살함을 지적해 냅니다. 그 홍수는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그에 대한 성경 기록을 고의로 묵살했습니다. 불어 묵살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추거역으로 이것이 그들의 고의에 의해 그들을 피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이 고의로 이것을 묵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들의 주목을 피합니다. 조롱하는 이단적인 자들은 성경에서 선지자들에 의해 말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묵살하며 일부러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 의해 말해내진 거룩한 말씀들을 기억하라고 믿는 이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주님의 오심에 관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하늘과 땅이 존재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였다는 것과 하늘과 땅이 경건치 않은 사람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날을 위해 간직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말씀에 의해서라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조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우주가 주님의 오심에 의해 심판받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5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옛적부터 있었다고 말합니다. 옛적부터 있다는 말은 고대로부터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태초에, 즉 옛적에 하늘과 땅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이 먼저 생겼고 땅이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5절에서 베드로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성립했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에서처럼 성립되다라는 헬라어는 추거역으로 함께 서 있다, 같이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생겼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9절에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물과 함께 옆으로 나란히 서 있는데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은 수면 밖에 나와 있고 어떤 부분은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6절에서 이로라는 관계 대명사는 5절에 있는 물을 가리킵니다. 땅은 질서 있는 상태로 물에서 나와 물을 통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물을 통해서 땅은 노아시대의 홍수로 인해 심판받았고 파멸되었습니다. 이것은 만물이 처음 창조 때부터 있던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물과 불에 의한 심판. 세상이라는 헬라어 단어 코스모스는 질서, 체계, 거주인들이 있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앞 구절의 땅이 이 구절에서 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단지 땅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속에 거주인들이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의 세상을 언급하며 그 시대의 죄악과 경건치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에 의해 홍수로 심판받았습니다. 이 책은 주로 신성한 통치와 그 모든 심판들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집행되어 경건치 않은 세상을 말끔히 휩쓸어 버렸습니다. 틀림없이 베드로가 이 구절을 쓰고 있을 때 이런 사상이 그의 심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노아 시대 때 심판받았듯이 이 변절의 시대도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 심판받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6절에서 그때라는 말은 노아 시대를 가리킵니다. 6절에서 물의 넘침으로라는 말은 노아 시대의 홍수, 즉 땅을 멸망시킨 홍수를 가리킵니다. 멸망하다는 말은 파괴되다, 허물어지다, 황폐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땅은 그냥 동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넘침으로써 변화, 즉 지각의 격변을 가졌고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롱하는 이단적인 자들에 대항하는 베드로의 강경한 논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의 경건치 않음 때문에 땅 위에 대격변이 임했었습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현 세상이 지금과 같이 그대로 있지 않고 주님이 오실 때 변절 가운데 있는 거짓 교사들과 조롱하는 이단적인 자들을 포함한 모든 거역하는 자들 위에 그분의 심판이 임함으로 역시 대격변이 있게 되리라는 점입니다. 7절에서 베드로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이제라는 말은 6절의 그때라는 말과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보존되고 있는 현재의 하늘과 땅을 언급하는데 이는 다시 물로 파멸되지 않을 것이요 불경건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태워질 것입니다. 7절에서 베드로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변절 가운데 있는 거짓되고 이단적인 가르침들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 의해 말해내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절의 독을 대한 베드로의 예방접종에 의해 제공된 항생제는 신성한 계시를 지닌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는 그것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신 바 되었다. 간수하다는 말은 저장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불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크고 흰 보좌에 심판이 임할 때 하늘과 땅을 태워버릴 불입니다.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의 심판은 물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분의 최종 심판은 불에 의한 것입니다. 물은 오직 겉 표면으로부터 더러운 것을 씻어내지만 불은 물체 전체의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현재 있는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불에 의해 일소되리라는 것과 불경건한 거짓 교사들과 조롱하는 자들이 신성한 통치 아래서 심판받고 파멸되리라는 것을 더 한층 말해줍니다. 7절의 심판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인데 천년 왕국에 뒤이어 나오고 새하늘과 새 땅보다는 선행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이 멸망되도록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귀신들에게 임할 최종 심판이 될 것이므로 우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음.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까지의 기간인 천년 왕국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에게처럼 그 1000년이 하루와 같이 짧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적인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라는 산봉우리들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의 오심이라는 봉우리와 최종 심판이라는 봉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천년 왕국이라는 평원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서신에서 베드로는 천년의 평화로운 왕국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천년 왕국의 문제를 건너뛰고 있습니다. 8절에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추거역으로 너희를 피하다, 즉 너희의 주목을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분인 주 하나님께는 시간 감각이 사람과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 특히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시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결국 하나의 사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계산에 따라 지연된다는 느낌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주님이 약속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거나 지체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주님의 지연하심을 더딘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게으르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체하는 것은 게으름과 관계 있는 지연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약속 이행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특별히 보물로서 소유하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 있습니다. 이는 그분의 귀한 구속받은 자들인 우리 중 누구도 그분의 통치적 심판에 의해 처벌받지 않고 그분의 형벌로부터 보존되기 위해 회개할 수 있도록 연기된 시기를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멸망하다는 말은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이 9절에서 너희란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을 지칭하므로 멸망한다는 것은 불신자들의 영원한 멸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적인 징계의 처벌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다라는 말도 믿는 이들을 지칭합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로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위해 깨어있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그분의 약속 이행의 시기에 있지 않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주님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다른 날, 이와 같이 천년을 기다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임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래로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이것이 겨우 이틀인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시간을 정해놓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떤 이들은 주님이 오시는 때를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 어떤 한 무리의 사람들은 주 예수님이 어떤 특정한 날에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준비하고 심지어는 흰 두루마기를 입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후에 주님의 오심에 관한 예언들에 대해 쓴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 교사들은 주장하기를 세계 정세에 대한 자신들의 관점에 따라 주님의 오심이 코앞에 닥쳤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글들이 나온 지 50년이 훨씬 지났으나 주 예수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베드로의 말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소극적인 것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부도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는 그분이 심판자로서 동시에 신랑으로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수 있도록 신부가 반드시 그분을 위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신랑의 오심을 위해 신부가 준비되었습니까? 주님이 오늘날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신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은 어떤 이들이 추측하는 것만큼 금방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신부는 오직 생명 안에서의 성장을 통해서만 준비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고등 생명은 하등 생명보다 발육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고등한 생명일수록 자라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반드시 신부가 신랑을 위해 예비되어야 하고 이 예비는 생명 안에서의 성장을 통해 되며 성장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이 지금 즉시 오실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요점은 주님의 오심에 관한 어떤 지연에 의해서도 고민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주여, 당신은 계시록 22장에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리 오래 걸립니까? 그분의 오심이 지연된다 해서 주님을 책망하는 대신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이들이 자라서 예비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